감사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감사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없을 때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 생겨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만 하는 감사라면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조건부적인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성경에서 감사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감사하는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 없다 해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환경 또는 좋은 조건이 있을 때 좋아하고 기뻐들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도 감사하거나 좋아하거나 기뻐할 이유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황은 할수 없는 상황만이 보이게 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정도 상황이면 감사할 거리가 별로 발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군대가 침공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침공하기에 앞서 이 유다 나라라는 나라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 사실을 소식을 듣고 자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인해 입술이 떨렸고 환난 날, 곤고한 날을 기다리게 됐고 썩이는 것이 들려왔 정도로 이런 상황이 그에게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생명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고 얼마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조건도 그가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겹친 데다가 17절에 보면은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또한 조건이 없다. 뭐 감사할 조건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뭐가 없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 없다 이렇게 열거하는 것들은 단순히 어떤 음식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 식물, 음식, 소유한 것, 이것이 지금 다 없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자기들이 소유한 것은 다 잃어버립니다. 다 약탈당합니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처해져 있는 자기의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절제력, 어떤 자존감, 자기 자신에서 어떤 내면에 통제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상실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나에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무조건적인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할 만한 이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서 감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감사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하는 자의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뭐가 없다 할지라도 식물이 없으며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특정한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라는 말과 다른 비슷한 말로, 동의어 같은 말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즐거움, 기쁨이다라는 말로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참 감사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이 동반한, 즐거움이 기반이 된 감사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즐거움이란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람이 즐거움이 즐겁다라든지 기뻐한다라면 그 즐거움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는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요. 감사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척 사람들한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뭐 억지로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가 있지만 즐겁다는 그런 감정, 이 즐거운 마음을 속일 수는 없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은 있으면은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이고 즐거움이 없으면 즐거움을 억지로 꾸며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이것은 진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감사가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감사자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하는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감사 이유기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다른 데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즐겁다는 말이 뭘까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겁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전제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 외부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기쁨입니다. 나로부터 이 기쁨의 출처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기쁨을 찾습니다.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나? 기뻐하는 조건을 찾고 기뻐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진정한 출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이 이 즐거움이 참 즐거움이고 참 기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즐거움, 여러분 진정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갖는 이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만 이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밖에서의 삶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간직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이 기쁨이 바로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갖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발견하는 믿는 자들이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삶 속에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 기쁨, 교제, 정말 주님 안에서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은 주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영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쁨의 영역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어떤 영적인 바운더리, 어떤 주님의 우리에게 설정해주는 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삶의 바운더리에서 넘었을 때는 바로 주님 밖에서의 삶에 살 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거하는 삶을 살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안에서의 기쁨이고 주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게 사는 자의 살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이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꾸만 주님 바깥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려고 시도하십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은 삶은 주님 안에서만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즐거움은 주님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꾸만 이 범위를 벗어나려고 해요. 주님 바깥에서도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하고 자꾸만 유혹을 받고 그 바깥으로의 삶에 기웃기웃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가 행복해하지 못하고 다른 즐거움을 겪는 줄 압니다. 세상 바깥에서 예수 믿는 참 그 즐거움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 거하는 그 즐거움 말고 다른 기쁨이 있지 않을까 다른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영적인 시선을 자꾸만 겪는 줄 압니다. 세상을 향해서 겪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적 기쁨과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은 같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세상을 기웃기웃합니다. 그리고 기웃기웃하다가 그 세상의 기쁨을 추하해하다가 결국은 실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초적 신경을 자극시키고 그것에 빠져보면서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즐거움이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만족을 추구하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 같지만 더 구체성을 띄우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고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지만 구원의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원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과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별개의 것이다,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과 지금의 나의 삶과는 별개의 것이고 서로 연관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은 하나의 형식적인 고백이요, 과거의 사건으로 덮어지는 그 정도 차원에서 구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온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우리 자신을 흔들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돼요. 그 사건이 오늘도 우리를 흔듭니다. 오늘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구원의 삶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역사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을. 이것은 성령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생,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구원은 영원토, 영원히 갖는 영생입니다. 어떤 한시적인 시간 속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감격, 감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과거에 자기 자신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는 것도 창피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할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 일어났던 그러한 일로만 치부하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도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그 기쁨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력이 있는 그런 참 기쁨이요, 참 영생의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이 받은 그 기쁨입니까? 받은 구원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은 사람은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했던 설교였습니다. 이 이사야서 12장에 그는 이렇게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 생수 같은 성령님으로 만족을 받고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계속적인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시발점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됐습니다. 구원의 시작점부터 우리가 받게 된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새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이후에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 이 기쁨이 바로 감사를 일으키는 감사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구원으로 인한 감사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피상적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자꾸만 종교적인 삶이 됩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자꾸만 억지적인 형식에 매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얻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었는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이 수반된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즐거움과 감사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즐거움과 감사는 서로 연관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짝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즐거움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곳에는 감사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즐거워하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울할 때, 슬플 때, 분노할 때, 화가 날 때, 불평할 때, 불만 있을 때, 침체, 디프레션에 빠져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감사 못합니다. 영적인 침체와 슬픔과 낙심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즐거움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이 즐거움은 영적인 즐거움이고 이 즐거움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교제 즐거움입니다. 믿는 자가 갖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영적인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의 기쁨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에서도 그 유명한 구절, 감사 주일에 항상 듣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초두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요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을 상실한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쁨은 억지 기쁨이 아닙니다. 억지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의 그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이 기쁨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할 이유와 관계없이 그런 모든 이유를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할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거,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도님들, 환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도를 받았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는 기뻐함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령의 기쁨은 환경과 감사할 이유를 초월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기쁨은 감사와 같이 갑니다. 이 기쁨은 감사의 짝입니다. 기뻐하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운데 이 기쁨으로, 기쁨과 감사가 수반된, 기쁨이 수반된 감사,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기쁨, 이러한 감사는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대로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보면 잘 믿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 기쁨과 감사가 수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모아놔서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대로 살아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행진했을 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여정,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기뻐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들이 감사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늘 불평불만, 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 감사하는 자의 태도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자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감사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는 자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 자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감사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된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성도님들은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까? 아니면 나이가 소유한 것이 나의 힘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힘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한 재물, 지식, 경험, 사람,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내가 진정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힘일까요? 누가 힘일까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힘이 될까요? 내가 소유한 것이 왜 나의 힘이 될까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소유한 것을 더 알아줄까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왜 더 힘 있고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알아줄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힘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이 선지자가 진정 하나님은 힘이라고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16절 보면 아까도 제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걸 들었다는 거죠. 창자가 흔들고 쳐들어오니까 이제 자기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니까 환난 날을 자기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공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생활에 필요한 거, 음식, 소유 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이죠.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삶. 낙심 상태에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 근데 돌연히 그는 하나님을 위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떻다는 걸 알고,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누가 어떤 분이 되신다, 바로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이 힘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구나. 내가 비록 무화과 무성치 못하고 재산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참된 나의 힘은 하나님 그분만이, 내가 믿고 있는 유일한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시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가시가 어떻게 보면 없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너무 아프니까. 그에게 있어서 병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질병이었는지. 근데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세상에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 근데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비록 약한 것들이 나에게 있지만 약한 것들을 대체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뻐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약한 요소들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하다고 생각할 그때 강하다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강함을 말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나의 인간 자랑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접니다. 여러분들 약한 거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약한 것이 있으면 이제부터 좀 자랑해 보세요. 아, 나에게 뭐 이런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이 연약하고 이런 문제가 나이가 힘들고 잘 안 풀리는 문제고 내 환경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이가 하는 일에서, 내 자녀 속에서, 자녀 모든 일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약한 것이 혹시 있고 연약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도리어 크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머물기 때문에,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한 강함이, 그러한 기쁨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고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구원의 그 은총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인한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한 참된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